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우리가 오늘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원래 내용은 2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볼 부분은 20절까지여서 20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8개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6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이 설교도 앞에 나왔던 설교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달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개가 붙어서 나옵니다. 지금 읽은 17절부터 20절도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인 거죠. 여지껏 나왔던 잘못된 행동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앞에 있던 설교에서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제 그게 잘못된 행동이었고요. 지금 이 행동은 이제 이 내용도 잘못된 행동인데 사실 이걸 보면 뭐가 그렇게 특별히 잘못된 건가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보시면 17절에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시니까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꿇어앉습니다. 그리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이 겉모습만 놓고 보면 도대체 잘못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 있었으면 얼른 빨리 보려고 하면 막 뛰어왔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꿇어앉아서 묻잖아요. 예수를 부를 때에 야 이놈아 이 자식아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선한 선생님,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고요. 그 질문했던 내용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겠습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영적인 질문을 신앙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참 훌륭해 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켰다고 되어 있고요. 또 재산도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농담처럼 이야기할 때 성육부모시에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립감이 없다. 이 율법도 잘 지키지.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뭡니까? 돈도 많지. 또 관심사도 영적인 데 있지. 예수님께도 막 뛰어오지. 참 얼마나 훌륭한 사립감인지 얼마나 훌륭한 친구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거리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있고 말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뛰어나와서 꿇어 엎드린 것에 대해서는 꿇어 앉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이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 두 번째 말은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좋지 않게 평가하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대답을 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대답은 주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주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고깝게 왜 그따위로 이야기를 해? 이러면서는 확 물리치시는 딱 잘라버리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인 건 맞죠. 예수님이 선하시지 뭐 악한 건 아니십니다. 뭐 당연히 그 평가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근거 혹은 안으로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지 사실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니까 낮쯤 되면 다른 누군가를 선하다, 악하다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나름대로 우열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설교 두 번째, 지금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맨 위에 있던 설교 두 번째를 보시면 이 제자들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신 쫓아내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게 금지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부모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거를 꾸짖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자기는 예수님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해도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했던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지금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나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 정도면 괜찮아, 저 사람은 인생이 저게 무슨 모양이야 저게 도대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찾아온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은 그냥 얼핏 보면 앞에 있던 제자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설교와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기고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당신은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공경하고 또 예수님 있는 그대로 주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겸손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주님께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나쁘게 말씀하시거나 왜 그따위로 이야기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끔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이 흔히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365일 하루도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도대체 왜 기도 생활이 그 모양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게 제일 무섭다. 제일. 왜냐하면 자기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한 번도 이 새벽 기도를 안 빠지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에 대해서도 왜 기도생활이 그 모양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옆에 있는 다른 권사나 이 집사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까지 거 그냥 껌이지 뭐 내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판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 왜 인생 그따위니?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기도하는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교회에서 또 제일 무서운 사람, 전재산 팔아서 헌금했던 사람, 집 팔아서 건축업금 했던 사람. 이게 그냥 그 나름대로 주님 앞에 감사해서 어떤 행동을 했으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막 편안하게 막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왜 저 모양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도 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 평가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연봉 3천, 저 사람은 연봉 5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고 인생을 왜 저렇게 꾸질꾸질하게 살지? 여지껏 어떻게 살았길래 저 모양이지? 이러고서는 자기가 돈이 있다는 이유로 선하다, 악하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나쁜 거죠. 나쁜 거지만 이게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엄연하게. 저도 그런 경우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 아니면 입석 벗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러시니까 그래서 아니 그럼 누구랑 이야기를 하십니까? 누구랑? 근데 이게 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기준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나는 훌륭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가 왜 나에 대해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그런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는데 19절을 보세요.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대답인데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여기 나오는 계명들을 쭉 보시면 10계명이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10계명이 들어있는 내용들 중에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야, 10계명 중에 하나님 주신 율법과 말씀 중에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을 잘 지키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문자만 놓고 보면 그래요. 어떤 점에서 보면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이야기하실 때 이 사람의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기 때문에 모범으로 제시하려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사람이 율법 지켰다는 거 그거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영생을 얻는 길로 예수님이 10계명 중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걸 말씀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가면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영생을 얻는 길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 본문을 좀 뒤틀어서 보자면 자 어떤 사람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람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람은 역시 돈이 많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겉으로 그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뿌듯하게 생각해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사람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사는데 이걸 뿌듯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그래도 참 괜찮게 사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찾아온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가 왜 나한테 괜찮다 안 괜찮다 이따위 얘기를 하지? 네가 그런 얘기를 할 입장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넌 어떻게 집이나 차 정도는 갖고 사니?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유 뭐 제가 집은 뭐 한 50평 정도 아파트 또 차는 외제차 하나 그냥 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아파트나 집은 차는 갖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신 게 그걸 갖고 있어 행복하게 산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까지 율법 다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은 이 십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한다. 십계명 중에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면 혹은 십계명을 지키면 헌금을 하면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면 혹은 다른 무언가를 하면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잘하고 있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이게 지금 이 장면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좀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옳든 틀리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열심히 성실히 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돈 가져야 산다 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은 아니지만 돈 열심히 벌기 위해서 늘 뼈 빠지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나름대로 율법 지키면서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한편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율법 안 지키고 게으르게 살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타당한 기준에 의해서 참 스스로 인정할 만한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또 율법 잘 지키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충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세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내일부터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교회는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장점 혹은 내가 기준 삼는 것 그걸 가지고서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걸 못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 같아. 하고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60점짜리, 저 사람은 80점짜리, 저 사람은 괜찮기는 하지만 85점밖에 안 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늘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평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고 주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또 동일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평가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거리를 갖고 있다고 주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를 구하는 주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 구하시기를 또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죄악이 많은 사람들인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은 자꾸만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네가 예수님처럼 행동해라 그렇게 요구하거나 시험할 때들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겸손하게 늘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베풀어 주실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가 조금 돈이 있다 하여 조금 많이 배웠다 하여 또 사람들 앞에서 조금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 모습이 있다고 하여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그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